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봉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씀하는 주제는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얘기하는 제자의 조건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인 엘리트 집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제자라는 용어를 누가는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2절에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9장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9장 19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므로 누가가 제시하는 제자의 조건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제자가 아니야 나는 그냥 일반 평신도야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제자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가진 그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소금의 짠맛이 소금의 본질적인 특성인 것처럼 내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내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본질적 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이고 결론입니다. 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제가 제자로 걸어온 제자의 길, 선교사의 길에 대해서 간증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9년 6월에 저의 첫 선교지 필리핀 땅을 가기 위해서 김포공항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을 때입니다. 인천공항은 2001년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출국하기 위해 김포공항에 갔는데 저희의 모든 가족들이 배웅을 나오셨습니다. 마치 필리핀에 가면은 다시는 못 돌아올 것처럼 모든 식구들이 저희를 보기 위해서 다 동원된 것입니다. 낯선 필리핀 땅을 밟고 적응하는 기간에 한국이 그리워서 가족들이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홈식이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 허은영 선교사가 얘기하는 필리핀은 신혼 첫날 밤이 아니라 필리핀의 첫날 밤은 잠을 자지 않고 시간에 관계없이 밤새 울어대는 닭 울음소리가 자신의 처지를 위로해 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1990년 7월에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간 규모 7.8의 강진의 한가운데서 저희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고 그 다음 1991년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600년 만에 폭발한 피나투보 화산은 20세기 최고의 화산 폭발로 온 세상이 화산재로 덮이는 가운데서 저희 가족을 하나님은 돌보셨습니다. 같은 해 11월에 발생한 초강력 태풍인 델마는 필리핀 현지인 5천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수천 명의 실종자를 만든 필리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태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은 태풍의 한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모든 태풍이 필리핀 주변에서 발생하고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내 허은영 선교사는 시장에서 파는 생굴을 한국에서처럼 익히지 않고 먹었다가 복동을 일으켜서 위아래로 토하고 싸고 하다가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운송수단을 구할 수 없고 앰뷸런스를 부를 수 없어서 이웃집에 사는 분이 갖고 있던 자기 트럭으로 허선교사를 실어 차가운 트럭바닥에 눕혀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해서 아내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저희가 개척한 교회 청소년들을 데리고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훈련을 저희 집에서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한 번도 무릎 꿇은 경험이 없는 필리핀 청소년들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마을마다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을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뜨거운 햇빛을 피해 그늘진 나무 아래로 모였습니다. 필리핀에는 우기철이 있는데 이때는 매일 두 차례씩 비가 쏟아집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곧 소낙비를 퍼부을 기세입니다. 만일 비가 쏟아지면 나무 아래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 팀들은 모여서 손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잠시 비가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마치자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은 하늘의 비를 잠시 멈추시고 그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필리핀에는 시에스타라는 관습이 있는데 이것은 점심을 먹고 잠깐 눈을 붙이는 낮잠 같은 시간입니다. 열대 지방에 흔히 있는 풍습입니다. 이 3박 4일 수련회가 한참 진행 중인 기간 동안 시에스타 시간에 아내 허은영 선교사가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장모님이 꿈속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고온이 잠들어 있는 아내의 머리맡에 장모님께서 앉으셔서 아내에게 하셨던 말씀이 은영아 왜 그렇게 울어? 나는 주님 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단다. 허은영 선교사가 필리핀에 오기 전에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날마다 울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장모님을 보내셔서 아내의 눈물을 고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허 선교사는 우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만 6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아프리카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땅끝 어디든 가리라라는 각오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에 1995년 12월에 만 6년의 필리핀 사역을 마치고 1996년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사역지를 옮기게 하셨습니다. 보츠와나 입국 과정과 정착 과정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저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저 역시 보츠와나 국가라는 선교지가 정해져 있었지만은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미리 먼저 그 나라에 입국해서 살 집도 구해놓고 잘 준비해놓고 가족들을 데리고 갔으면은 저희 가족들이 덜 고생했을 텐데 누가 소개해준 명함 한 장을 가지고 한국을 떠나 아프리카를 향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보츠와나는 한국과 수교가 안 돼 있어서 한국에서는 비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보츠와나 입국 비자를 받으려면은 보츠와나 이웃 나라인 남아공에 있는 보츠와나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고 입국 비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명함 한 장을 가지고 남아공 땅을 밟고 소개받은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머물면서 보츠와나 입국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 없어서 얼마 동안 남아공에 머물면서 보츠와나 입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남아공에서 우리가 했던 일은 한국에서 가져간 성경을 읽는 것과 보츠와나를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기도할 때면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늘의 구름을 홍해바다처럼 갈라지게 하셨고 저희 보츠와나 입국을 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츠와나에 도착해서 살 집을 구하지 못해 여관 같은 곳에서 며칠 몇 날을 살아야 했습니다. 전혀 피부색이 다른 우리를 바라보는 보초하나 현지인들은 저희들을 향하여 놀렸습니다. 백인들로부터 받은 식민지에서의 서름을 마치 우리들에게 되갚아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초하나 정부에서 임대해 주는 집을 월세로 얻게 되어서 집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초하나에서 얻은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문 밖에 나와보니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문 밖에 벗어놓은 우리 가족 신발이 전부 없어진 것입니다. 대문도 없는 문 밖에 한국에서처럼 신발을 벗어놓은 것이 그만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열리는 바울 선교사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한국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보초하나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저희들을 기다린 것은 도둑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없는 틈을 타서 도둑들이 함석으로 만든 지붕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돈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가져간 것입니다. 그때 노트북도 가져가 버렸습니다. 노트북은 아마 두 번 정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선교 편지, 사진 등이 다 없어져서 아쉬울 뿐입니다. 몇 년 전에 한 번은 담임 목사님께서 그동안 보고했던 선교 편지를 보자고 하셨을 때에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선교사의 생명은 자료인데 말입니다. 보초하나 정착 과정에서 아내 허은영 선교사는 사람들을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거실의 커튼을 보면은 누군가 아는 사람이 방문할 것만 같았습니다.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 사역을 할 때에 저희 센터에 초등학교 언니가 자기 동생을 작은 어린아이 동생을 안고 옵니다. 안고 있는 어린아이가 너무나 귀여워서 볼을 만지면 그 아이가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 울음을 터뜨립니다. 피부색이 다른 우리가 너무나 다르고 무섭게 느껴지는가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피부색이 전혀 다른 흑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적응하기 힘들었을까를 한번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자식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아이들을 잘 키우셨어요. 우리가 돌보았던 아이들은 이제 다 성인이 되어서 아이도 낳고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저희가 보츠와나를 방문했을 때에 저희를 보기 위해서 수백 킬로를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본부로부터 MK를 돌보라는 부름을 받고 만 15년의 보츠와나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가 2010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봄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펑펑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하얀 꽃가루를 뿌려주시면서 우리의 귀국을 환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월의 전주의 날씨는 매우 추웠습니다. 전주가 저희에게는 또 겪어야 될 하나의 선교지였습니다. 그때 장성렬 장로님의 도움으로 전주 땅을 잘 정착을 했습니다. 이곳 전주에서 본부 사역을 11년을 마치고 또다시 저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이 MK를 넘어서 전 세계에 있는 MK들을 대상으로 사역해보라는 저희 바울 선교회의 대표님의 뜻을 따라서 MK 빔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본부 사역을 할 때는 본부에서 마련해 준 사택이 있었는데 본부를 나오니까 갈 집이 없었습니다. 본부에서 집을 얻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대표님은 대출을 받는 것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집을 준비해 주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기도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때 본부 간사님의 외숙모가 서부시장의 근처에 살지 않는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보고 그냥 살라고 하셨습니다. 위성무께서 남편과의 추억 때문에 집을 팔지 않고 그냥 비워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1년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MK들이 다 서울에 있는데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집을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집값이 싼 성북구 응암동 지역으로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저희 부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희가 마치 불륜 부부처럼 보였나 봅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월세를 구한다는 것이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광명에 우리가 월세를 내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는 빌라를 주신 것입니다. 그 빌라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동케 하시고 우리가 그냥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주 서부시장에서 광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광명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광명으로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주 제자교회에서 주말 사역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예 전주로 이사해서 전 세계 MK들이 전주로 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주가 선교의 성지가 되게 하라는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 선포대로 얼마 후에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아중도서관 바로 앞에 3층짜리 건물을 어느 분이 사주셨습니다. 저희 건물이 아니라 사용권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광명에서 전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렇게 MK빔센터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사의 준비를 하면서 지난 2024년 한 해 살림을 돌아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선포하신 대로 전 세계 40개국에서 278명의 선교사님과 자녀들이 저희 빔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방문뿐만 아니라 빔에서 이번 4월 6일 날 네 번째 교육 선교사 세 가정이 파송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자의 길이, 선교사의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에 우리를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란 사실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또한 이 길에 전주 제자교회가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큰 격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